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사당 내부의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서하고 취임 연설을 통해 새 행정부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당소 이날 취임식은 의사당 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워싱턴 DC 일대의 한파 때문에 실내 행사로 변경됐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JD 벤스 신임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선서하고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취임식 직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부인 질 여사를 함께 만났습니다. 이들은 취임식 참석을 위해 의사당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임기 첫날에 이민과 에너지, 범죄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다양한 조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 등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인 19일 워싱턴 캐피털 원 경기장에서 연설을 통해 내일 20일 해가 질 때쯤이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은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취임 연설에서 설명하게 되는 국경 보안 조치는 국경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봤던 것들 중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인 수백만 명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부터 추방하겠다는 선거운동 당시 공약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수천 명 지지자들 앞에서 실행하겠다고 공약한 이런 조치는 그동안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될 거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취임한 20일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에 관련한 비상사태 선포 등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전임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국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인 이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인종평등을 위해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등의 영향으로 자신이 공직에 입문하게 됐다 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이 어려우면서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계속 참여하고 늘 다가올 더 나은 날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5일 합의한 휴전안에 따라 하마스가 억류해온 인질 3명을 석방해온 가운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가자 휴전 합의에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 이제 이 합의의 이행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다음 행정부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휴전 합의 세부 내용 이행의 성공은 끈기와 영내 우리 친구들에 대한 지원의 지속 그리고 억지력이 뒷받침되는 외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20일 자국 내에 구금된 2,000명 규모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가운데 90명을 풀어줬습니다. 이번에 석방된 수감자는 여성 69명과 10대 청소년 21명으로 알려졌고 이들을 태운 버스는 수천 명 인파가 기다리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웨스트뱅크의 라말라에 도착했습니다. 하마스도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했을 때 붙잡아갔던 인질 가운데 아직까지 석방되지 못한 채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던 98명 가운데 여성 인질 3명을 19일 석방했다고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얀마 반군단체 일부가 미얀마 군정과의 휴전에 들어갔다고 중국 정부가 20일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얀마 민족 민주주의 동맹군이 지난 18일 시작된 휴전 합의안에 공식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한국어 방송의 미국 대통령 취임 특집 생방송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장량입니다. 47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귀환하면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 VOA 한국어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맞아 종합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을 1부와 2부로 나눠 준비했는데요. 2부에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또 전문가들로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국, 북한과 중국, 일본, 미국의 동맹 관련 전망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기가 시작됐다면서 미국인의 희망, 번영, 안전, 평화를 되찾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1분 미국 연방의사당 내 중앙홀에서 거행된 선서식에서 미국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수호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45대에 이어 4년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And my fellow citizens,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특히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의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권과 안전, 정의를 되찾을 것이라며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곧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며 이전보다 더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sovereignty will be reclaimed. Our safety will be restored. The scales of justice will be rebalanced.
전임인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화의 물결이 미국을 휩쓸고 전 세계에 햇빛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전례 없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수년 동안 급진적이고 부패한 정권이 시민들로부터 권력과 부를 빼앗아가는 동안 우리 사회의 기둥은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파손된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We will move with purpose and speed to bring back hope, prosperity, safety and peace for citizens of every
이어 우리는 모든 인종,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시민들을 위한 희망, 번영, 안전, 평화를 되찾기 위해 목적의식을 갖고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미국인들에게 2025년 1월 20일은 해방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취임 첫날인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부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불법 입국 중단과 범법 이민자 추방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물가 안정과 미국 내 석유 시추, 무역 시스템 개편, 제3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 발동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이 나올 것이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는 약 29분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중간중간 기립박수로 호응했습니다. 당초 이날 취임식은 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북극 한파로 인해 실내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워싱턴의 기온은 섭씨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2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던 1,400명 중 600명만이 이날 취임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석 귀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버락 오바마,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직을 맡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업인 중에서는 이번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전격 지원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CEO 등이 참석했고 해외 인사 중에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중국 한정 부총리 등이 자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뒤 관례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날 의회 앞에서 헬리콥터에 탑승, 워싱턴 DC를 떠났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캐피털 원 아레나로 이동해 축하 퍼레이드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5시경엔 백악관에 도착해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앞서 예고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만 100개에서 최대 2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한국이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미한일 3자 연대를 소홀히 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정책적 간극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국과의 밀착을 시도할 경우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약화된 억지력을 회복하고 대중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의 가치를 중시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18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와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선임 고문의 대담을 들으시겠습니다.
카라파노 고문께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 마가 외교 정책의 접근 방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어떤 고립주의나 동맹경시로 치부하는 비판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Well, no is a simple answer. And you don't have to believe me. Just look at the first four years of the president's administration.
간단한 대답은 아니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4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모든 동맹이 더 강해졌고 미국은 고립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도널드 트럼프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유사점은 놀라울 정도로 뚜렷하지만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두 사람의 성격과 소통 방식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트럼프는 1980년대 뉴욕 부동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시기에 성숙해졌습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롤 모델을 찾았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은 외교 정책,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그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는 레이건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신념이었죠. 자신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세계에서 존중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핵심 이익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보수주의 진영에서 두 사람은 지금도 보수주의의 지도자로 평가받는데요.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선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지만 그들 모두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점은 미국 헌법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최고 사령관으로서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근본 목적은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란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매우 일관되게 행동했고 그의 조치들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했습니다. 이를 이 지역에 적용해보면 한국과 일본은 냉전 이후 아시아에서 미국 동맹 구조의 중심축이었죠.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대통령이 이러한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과 그 나라들이 미국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은 그의 발언, 정책, 협상 방식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때 주한미군 철수를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 주한미군 철수가 동맹을 훼손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The president likes to get people's attention. And so he will often say things which are intentionally provocative in order to say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어라고 말하려는 거죠. 그의 많은 발언이 이런 맥락에 속하죠. 최근에도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말했죠.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와인스타인 석좌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했고요. 미한연합훈련을 워게임이라고 말하고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한 수사일까요? 한국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진심은 과연 무엇인지, 미한 동맹을 믿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The president absolutely believes in the U.S.-ROK alliance. It's clear he understands that it's important. It's critical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 It's also critical.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동맹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는 미한 동맹이 중요하고 북한에 대항하는 데 핵심적이며 중국의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는 데도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가 첫 임기 때 실망했던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묘한 균형을 잡으려고 했죠. 그는 김정은과 협상문을 열어 비핵화를 이끌려 했고 동시에 한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카라파노 고문의 말처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미국의 억지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억지력은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지난 몇 년간 약해졌죠. 중동,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신념은 미국 우선주의로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위해 이타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국은 명백히 K-POP과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국가입니다. 또 놀라운 자동차 산업과 통신 산업,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보유한 주요 경제 강국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동맹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라파노 고문 말처럼 대통령으로서 주의를 끌기 위해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도 동맹과의 관계에서 더 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심각한 문제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것을 자주 언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끝까지 이걸 할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는 명확한 전략적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최종 목표는 때때로 바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일기 때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율이 부족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북한과 9.19 남북군사 합의를 체결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미한 간의 그 조율이 부족했던 문제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십니까?
I think it came from Seoul, period. I think we had a team of experienced experts who knew South Korea well. We had a president in
저는 그것이 전적으로 한국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을 잘 아는 경험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국 대통령은 햇볕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훨씬 더 빨리 추진하고 싶어 했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을 열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화염과 분노를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에서 동맹과 적대국을 단합시켜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를 끌어내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 속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뤄졌죠. 바이든 행정부가 한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었죠. 따라서 그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카라파노 선임 고문님,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대중 전략에서 보조를 맞춰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신뢰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려면 한국의 대중국 입장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Yeah, well, the first thing I'd say is the key to gain the president's trust and confidence is to be able to engage with him.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와 믿음을 얻는 열쇠는 그와 건설적이고 존중하며 진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진행자의 첫 질문에서 언급된 표현은 문제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무엇이 문제인가 대해서요. 문제는 그것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인지, 그저 겁을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하려는 것인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둘 다 아니고 그 중간쯤에 해당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여기니 내게 정말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그의 발언을 무시해선 안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심각한 대화의 시작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것은 거의 축복과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고 도발적인 말을 한다면 그건 당신 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의 경우 내가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그린란드를 관할하는 덴마크 정부가 재빨리 알아챈 것은 이것이 아주 대단하단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진지한 논의를 할 기회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소통할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는 미 한일 간의 전례 없는 공조를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꼽았습니다. 독자적 행동을 중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3자 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와인스타인 석좌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Yeah, first of all, President Trump brought back the Quad when he was president. He and Shinzo Abe and Prime Minister Modi worked to bring it back. So he's not simply a unilateralist.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쿼드를 부활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이걸 되살렸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일방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로 미한일 3국 동맹에 대해 정기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시는 동맹관계가 실제로는 그닥 좋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는 국가안보 보좌관들에게 한국과 일본 담당자들과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독려했습니다. 동맹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 삼각공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엔 이를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때문이었죠. 또 한일 사이 이견 때문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연대는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많은 것이 한국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실권하고 역사적 갈등과 집단적 기억을 다시 꺼내드는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면 삼각공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네. 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대북 강경파입니다.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2022년에 대북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결정권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보좌진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적이고 강경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Absolutely. Look, the president is someone who enjoys getting information from a wide variety of sources, but at the end of the day, he is the.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는 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결정권자죠. 그가 결정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이 오버로포스에서 그에게 브리핑하겠지만 결정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는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할 겁니다. 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장의 조언을 듣겠죠.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은 강경한 방향으로 유지될 겁니다. 카라파노 고문이 언급했듯이 북러 동맹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황은 이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서 얻을 것이 거의 없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질 겁니다. 미국은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고 북한을 다시 봉쇄하려고 할 겁니다.
네, 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서 첫 탄핵안에서 야당은 윤 대통령이 중국, 북한,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안에서는 대북 정보 정 캠페인과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이 미한동맹과 일본과의 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협력 의지가 달라질까요? 이 한국의 국내적 상황이 앞으로 4년간의 그 미한관계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까?
I think it has to be. For better or for worse, if the new government comes into South Korea and decides it wants to rupture with the US,
더 좋아지든 더 나빠지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한일 3자 연대를 단절하려고 하면 또 중국과 더 친해지려고 하고 새로운 버전의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는 두 나라 간, 두 정부 간 정책적 차이를 더욱 심화할 겁니다.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물론 동맹이 미국에 덜 중요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동맹이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급하신 여러 탄핵안에 담긴 주장들은 확실히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일이었고 트럼프 정부 역시 한국 정부가 하기를 바라는 일입니다. 정책적 차이가 있을 것이고 관세 문제를 다루는 걸 더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무역 문제를 다루는 것도 더 복잡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솔직히 더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네,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협력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이 대중정책 협력에 있어서 미한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There could be significant differences on cooperation and over China policy certainly that are going to be a challenge. It was very welcome that
대중정책 협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건 도전 과제가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이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세운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죠. 이 전략 자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판단해서 중국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건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초점은 중국이 야기하는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는 데 있고 동맹들이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와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선임 고문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고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지낸 플라이츠 부소장은 북한이 조속히 미국과 진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가 혼란 상태에 빠진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플라이츠 부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한국과 다른 동맹국들이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식 외교에 대해 어떤 점을 알아야 할까요?
I know that some critics of President Trump have said his approach to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s isolationist.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접근 방식이 고립주의적이거나 미국 혼자 방식이라고 일부 비평가들은 말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동안 강력한 외교 정책을 펼쳤고 두 번째 임기 동안에도 매우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처드 그레넬이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수 임무 담당 대사로 지명된 것에 기대가 큽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죠. 또 미국과 한국, 일본 사이에 강력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정책이 나올 겁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선하고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들도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여러 번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낸다며 친분을 강조했는데요. 여전히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걸까요? 단지 머릿기사에 나르는 걸까요?
Well, speaking for myself, I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views his personal diplomacy with Kim Jong-un as a major success of his first term.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외교를 첫 임기 동안의 주요 성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호작용으로 북한과의 긴장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2018년 9월 이후로 북한의 핵실험은 없었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2022년까지 중단되는 등 긴장이 상당히 완화됐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해결의 길로 나아가게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다시 그런 외교를 재개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북 외교는 트럼프 1기 정부가 진지하게 추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저 머릿기사를 장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비평가들에겐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은 북한과 일시적 합의만 맺었을 뿐 긴장 완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에는 빠른 진전을 내서 적어도 그레넬 대사와 북한 간에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외교가 재개되길 바랍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그레넬 대사를 거듭 언급하셨는데요.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까요?
You know, I don't know, but I will say that Trump naming a close and trusted foreign policy advisor to deal with North Korea sends a powerful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할 외교정책 고문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최대한 빨리 그레넬 대사를 받아들여 진지한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트럼프 2기 고위직 내정자들의 면면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고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2022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핵심 참모들이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한다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인 외교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I think there's been understandable criticism, heavy criticism of North Korea over the last few years. Because there's been such a surge in its missile program, and there's been advances.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 대한 비판이 많았던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급진전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임명되기 전에 어떤 말을 했든 트럼프가 대통령이고 그들은 대통령의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 국가안보의 우선순위는 전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하는 강경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제재를 살펴볼 것입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국내의 정치적 혼란이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현안을 조율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I think what's happened in South Korea is very sad. I'm a big fan of President Yoon. I was looking forward to him. Building a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I understand he was working on his golf game. So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매우 슬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골프를 치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지역 안보와 세계 안보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가 솔직히 혼란 상태에 빠진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인데요. 이렇게 정상회담을 빨리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I think it's very important and I've been telling people on this channel and I was in South Korea over the summer and I told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앞서 VOA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고 또 제가 지난 여름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한국 당국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능한 한 빨리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미국 대선 전에 말이죠. 한국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한 양국의 현안과 한국의 관심사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양국의 실질적인 위협인 중국에 함께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요.
플라이츠 부소장님, 윤석열 정부는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에 맞선 것으로 미국 언론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적인 한국 야당은 여당으로부터 친중파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한국에서 어떤 진영이 정권을 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트럼프 정부의 딜레마를 줄까요?
It does. As I said before, this chaos is not good for South Korea or regional security, global security, or U.S.-South Korea relations, and it plays into the hands of Beijing.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혼란은 한국과 지역 안보, 글로벌 안보, 미한 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중국은 한국 정부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강력하고 통일된 한국 정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문제들이 매우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했는데요. 당시 한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Look, I like President Moon and h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Trump, but there was a perception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at Moon was too willing to make a deal.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너무 쉽게 거래를 하려 한다고 인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죠. 당시 한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을 추진해야 했죠. 저는 윤 대통령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관해 같은 접근 방식을 계속 유지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강경한 반면 진보 정부들은 역사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윤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외교와 간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보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더 잘 맞는 거 아닐까요?
I think the belief was the approach of Moon and his political supporters were too willing to reach an accommodation.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지지자들이 북한과 타협을 위해 너무 쉽게 양보하려 해서 한국이나 지역 안보, 세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북한과 거래를 하고자 했지만 핵과 미사일 등 북한에 대한 주요 우려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양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의를 너무 간절히 원하는 나머지 위험한 양보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한 사이에 때때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님,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추진했을 것이며 자신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수차례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주한미군 철수가 추진될까요?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협상하게 될까요?
Well, Mark Esper is only briefly Secretary of Defense. He was fired by Trump. He's not credible, so I don't take any analysis he has of this situation seriously.
마크 에스퍼는 잠깐 국방부 장관직을 맡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한 그의 어떠한 분석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한국의 국방비 지출, 미군 주둔 비용 관련 지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방국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고 해결될 것입니다. 미한 모두 양국이 직면한 실제 안보 위협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트럼프 2기 정부 하에서의 미한 동맹관계와 대북 정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 등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미한 동맹 관계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금, 분담금 증액 등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3일 BOA에 한국의 윤 대통령 탄핵 사태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지금이 지미 카터 이후 동맹의 가장 불안정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해온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양국의 정치가 불안정하고 트럼프와 한국 민주당 진영 내 일부에 동맹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만큼 특히 초기 몇 달은 상당히 험난한 여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큰 그림에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미한 동맹이 안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So again, big picture, long term, I still think there's stability in the lines. But in the short term, there is this period of uncertainty.
여석자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당 모두 미국과 협력하고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은 대중관계에 있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강경책을 취한다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 정권과 대중정책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도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능한 한 협력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BOA에 윤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 선포로 진보적인 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그 결과 방위비 분담, 북한, 일본과의 협력, 대러 정책, 무역, 중국, 심지어 동맹 자체 등 여러 문제에서 양국이 의견 충돌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한국 정부 간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 차이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견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확실한 것은 새로 들어설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지원을 위해 한국에 더 큰 기여를 요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대해 더 강력한 동맹의 대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변경을 위협해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면서 분명한 건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더욱 거래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처럼 미한 동맹의 전통적인 가치나 원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은 이미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분담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총생산의 더 많은 비율을 지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뿐 아니라 모든 동맹과 파트너에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요구하겠지만 주한미군 병력 수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likely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focus on the SMA.
여석자도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은 크지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강경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려면 특히 군사적 측면에서 미군이 영내에 주둔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아시아 대륙에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ntioned the Trump administration possibly taking on a more hawkish stance towards China, but unable to do that, especially on the military front.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간보위 부보좌관은 10일 워싱턴 톡에 출연해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은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임스 전 부보좌관은 조선업은 미 해군이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 아주 큰 문제라며 한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국가들 중 하나인 만큼 조선업 협력은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ared shipbuilding, which is a huge problem for the U.S. Navy in trying to compete with China. President Trump put his finger on something very important.
여석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계속되겠지만 속도와 열의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석자는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라면서 3국 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협력 수준과 새로운 조치나 협력 분야를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역사 문제와 관련해 관계가 악화하거나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 미한일 3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설명입니다.
But it's inevitable that i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Japan and Korea sour or if there's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와 관련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파트너이며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때는 한국에 완벽하게 투명했다면서 그런 우려는 근거가 없으며 미국은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한국에 항상 투명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Well, I just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I don't think that we had Korea passing in the past. Certainly, I've been involv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핵물질 생산 중단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제재 해제와 안전 보장 등을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며 미국은 그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regards to a deal, I could see the Trump administration saying North Korea.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단기간 내에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 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의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핵심 입장은 급격히 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대화와 양보의 주제가 아니며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며 북한은 자신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준의 군축 대화에 미국을 참여시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더 큰 문제들을 우선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도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임기 초반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지정학적 상황도 과거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석자는 트럼프가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어떤 교섭이나 협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면서도 만약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작은 단계나 중간 단계, 핵 동결 등의 아이디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 어떤지 한국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소식 보겠습니다. 21일 화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함경북도에 비나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적설량은 20일에서 22일까지 함경도에서 1에서 1cm의 비가 내리겠고 눈은 5mm 내외로 쌀 것으로 보입니다. 황해도는 1cm 내외 그리고 눈은 1mm 내외로 쌀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평양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로 분포로 예상됩니다. 안주는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남포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평안북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중강 영하 13도에서 0도, 황해도 개성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사리원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분포 예상됩니다. 신계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함경남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함흥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해산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원산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평강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함경북도 하루 종일 흐리겠고 청진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삼지연 영하 17도에서 영하 5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하루 종일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엔 흐리겠고 오후에 구름만 많이 끼는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VOA 한국어 방송이 마련한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 방송 들으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단합, 강인함 그리고 공정을 강조하며 행정부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향후 4년간 미국이 직면할 다양한 도전 또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또 경제성장, 국경보안, 정치적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동맹관계 정립과 글로벌 안보 이슈 대응이 핵심 의제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의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계속해서 관련 보도와 함께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요 뉴스 정확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의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집 생방송 모두 마칩니다. 이어서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 미국인들은 엘라베마주 남부 출신의 침례교 목사인 마틴 루터킹 목사를 추모합니다. 킹 목사는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 변화를 추진한 미국의 민권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더라면 1월 15일 그는 96살이 됐을 것입니다. 어린 마틴이 태어난 나라는 인종차별이 만연한 나라였습니다. 대부분의 남부주들은 이른바 진크로우법, 즉 백인과 유색인구의 분리를 제도화하는 지역법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킹 박사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성경적 명제를 믿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모토에 따라 민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킹 박사는 변화는 필연의 수레바퀴에 굴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온다고 믿으며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보이콧, 농성, 평화행진, 그리고 비폭력적 시민 불복적 행위를 조직하고 참여했습니다. 킹 박사는 한때 양심이 말하는 법을 어기고 그 부당함에 대한 공동체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기꺼이 징역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로 법에 대한 최고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권 활동가들은 때때로 의도적이지만 평화롭고 정중하게 백인 시민과 유색 인종을 분리하기 위한 법률을 어겼으며 따라서 이러한 법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려고 했습니다. 킹 박사의 가장 큰 업적은 1964년 공공장소에서의 차별과 고용차별을 금지한 민권법과 1965년 투표법이 통과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승리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때 킹 박사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으며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그의 인생을 이끌었지만 다른 사람의 증오는 젊은 나이에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968년 4월 4일 39살의 나이로 그는 암살자의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유산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분리주의 법은 폐지됐고 인종차별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가 됐습니다. 킹 박사의 삶은 그 자신의 말로 잘 요약됩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지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이 20일 공식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의사당 내부의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47대 대통령으로 선서하고 취임 연설을 통해 새 행정부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당초 취임식은 의사당 외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워싱턴 DC 일대의 한파 때문에 실내 행사로 변경됐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 J.D. 벤스 신임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선서하고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신임 대통령은 취임식 직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그리고 부인 질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함께 의사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에 이민과 에너지, 범죄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다양한 조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0일 중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공식 양자협의를 요청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은 자국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EU의 표준 필수 특허에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로열티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행은 유럽 특허 문제에 대한 EU 법원의 관할권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런 중국의 관행은 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TRIPS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EU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집행위는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이어서 중국 정부 행동으로 인해 혁신적인 유럽 첨단 기술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요율을 낮추도록 압박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제조업체들이 유럽 기술에 부당하게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가 된 표준 필수 특허에 관해 집행위는 예를 들어 이동전화기의 5G 5세대 기술처럼 특정 표준을 충족하는 상품을 제조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이 문제에 관해 앞서 중국 측과 협상을 했지만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지를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WTO에 공식 협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유가 이번에 공식 협의를 요청한 것은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협의를 통해 60일 이내 만족스러운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EU는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제소 이후의 EU는 해당 사건의 판정을 내릴 패널 구성을 WTO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U가 이처럼 WTO에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는 20일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상무부는 온라인 성명을 통해 중국은 WTO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가입 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과 집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고 밝히고 이 같은 성과는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중국과 EU 간의 소통 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면서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후속 문제를 처리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 문제 등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전날인 19일 워싱턴 시내 캐피탈 원 경기장에서 연설을 통해 취임식 당일날 해가 질 때쯤이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은 멈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취임 연설에서 설명하게 될 국경보안 조치는 미국의 국경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 중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 사상 최대 규모인 수백만 명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부터 추방하겠다는 선거운동 당시 공약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수천 명 지지자들 앞에서 실행을 공약한 이런 조치는 그동안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한 심각한 재한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는 20일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모든 급진적이고 어리석은 행정명령들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에 관련한 비상사태 선포 등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전임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국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신임 대통령 취임과 함께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전날인 19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인종평등을 위해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언급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